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저 우리 신약성경 저쪽 뒤쪽이죠. 그죠?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죄의 출처, 죄의 근원이 마귀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라. 마귀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멸하는 것.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짓는 삶에서 구출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의 그 형벌로부터 구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 짓는 삶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짧은 우리 30분 안에 이것들을 마귀의 실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너무 짧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가. 그 욥기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께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큰 고통이, 그죠?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 몸에 질병까지 큰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배후에 저 하늘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욥기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쓴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특이한 기술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쭉 쓴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그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저렇게 경건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잔뜩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일정한 그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죠? 그걸 알 수 없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또 욥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다. 요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후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나도다. 하늘에서 쫓겨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 여기서 신은 하나님 할 때 그 갓, 영어로 보면 그죠? 그 갓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소문자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나는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도 짐승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리할 뿐이지. 머리가 IQ가 좀 높을 뿐이지. 나도 그러니까 애저를 앞에 붙이면 그죠? 애저 애니멀이라는 거예요. 애니멀. 동물. 사람도 한 동물의 범주에 속해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그죠? 그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 이렇게 살펴본 후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아니지 나도 동물이지 동물인 동물인데 한 마리 영리한 동물이다 그죠? 동물 그러면 이제 어감이 좀 좋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쿠키가 생각나잖아 짐승 그렇게 얘기해 짐승 그죠? 짐승인데 사람도 짐승인데 다른 점은 한 마리의 영리한 짐승이다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지고 그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방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의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죠?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은 그 근원이 어디냐? 마귀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출발한 그 거짓됨이 사람들을 미혹되든지 아니면은 그 동조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해서 거짓이 퍼뜨려 나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근원인데 왜 속이느냐? 뭐 때문에 속이느냐? 사람들을 파괴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아주 일 중에 굉장히 그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충동질입니다. 충동질.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죠? 화가 난 것을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풀려야 되는데 그 화가 난 것을 풀지 못하도록 분을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성격 이상자라 그러죠. 성격 이상자 그죠? 그 성격 이상자 진짜 엄청난 사람을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뭐,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나이가 70대 정도 된, 70대인데도. 자기 성질을 두 사람 만나봤구나. 여자분 한 분하고. 내가 전세를 살았었는데,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전세집 주인 여자분이. 아주 강적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하나 괴롭힐까. 분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 화를 분을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화를 내도록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 뒤에 비하인드가 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조금 전까지 막 사랑해가지고 서로 막 자기하고 막 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 수 있을까 막 모진 말만 골라가지고 하고 그죠. 그 뒤에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고 그죠. 내 아내가 내 적이 아니고. 그 뒤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여름 휴양회 때 가서 전신갑주 해가지고 우리의 그 한번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목사님이 그 자세하게 설명했었잖아요. 내 타겟이, 내 적이 누군가, 내 대적이 누군가를 우리가 주소를 잘못 측정하고 있다. 우리 배우자, 지금 나와 다투고 있는 저 배우자가 내 적이 아니다. 영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보면 남편하고 아내가, 관계가 자꾸 점점 소홀해지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제 바람필 위기에 처하고 실직할 위기에 처하고 파산할 처지까지 아주 그 위기까지 몰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그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분이 각성을 해요. 아내가 먼저 각성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싸워야 할 내 대적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남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와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남편과의 다툼을 이제 그만두고 그죠? 그전까지는 계속 남편 원망하고 괘씸해하고 서운해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일단 딱 유보하고 바로 방 하나를 그 전투룸으로 딱 만듭니다. 전투룸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들 포스터 붙여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 영,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하면서 한 개 한 개가 고쳐져 나가고 해결돼 나가는 것들을 영화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워룸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주 우리도 다 이 워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 전투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매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내 대적은 저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아닌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맺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 계산으로는 그 사람이 나의 대적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 비하인드에서 그죠 배경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 우리가 그걸 마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마귀가 존재한다. 사탄은 마귀들의 그 대장 천사를 말하는 거고, 마귀는, 마귀들 그렇게 말하면 그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 또는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충동질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팔아넘기기 전에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는지 아시겠죠?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뭔가 있으면 뭔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계획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질로 떠오르는 거야. 그냥 보면 떠오르고 냄새 맡으면 떠오르고 누군가를 보면 떠오르고 대화하면 떠오르고. 근데 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기 보세요. 어떤 것들은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이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 자아가, 그죠? 여기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생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른 생각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바람직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생각들을 분별하고, 어떤 것은 이 생각들을 내보내고, 어떤 것들은 그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붙잡고, 이런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우리가 그 감정을 만들어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밀려오는 거라고, 그냥. 우울한 감정이 확 밀려온다고. 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극도로 우울한 감정이 확 밀려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 어디 구석이나 소파 같은 데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누구나 아마 다 특히 50대 이상은 다 그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안 우울해. 나는 우울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 마음 속에 우울이 가득하구나.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우울하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함이 잔뜩, 내 마음 속에 우울함이 잔뜩 있지만 나는 우울하게 살지는 않겠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우울하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대로 우울하게 살지는 않겠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파에 눌러 앉아 있고 싶고, 방에 침대에 들어 누워서 유튜브나 이렇게 멍하게 보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생각에 순종을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쿠키 데리고 산책을 하든지, 나가서 뭘, 하여튼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든지 뭘 나가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면 금방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감정과 그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면, 이게 내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틉니다. 우리 목사님 그 맨날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우리 위를 날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 머리에 안도록 내버려주지 않,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쫓아버려, 그죠?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내 머릿속으로 날아가면서, 그죠? 이게 찍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털도록, 그거는 우리가, 못하도록, 중도 터지 못하도록,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성경은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형성되면 그때는 깨뜨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죠? 화내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비난하는 습관, 그죠?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습관들은 상당히 버리기가 힘들어요. 습관화되면. 우리가, 저는 지금 이제 인간적인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을 이루고. 이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병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에 따라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털지 않도록 빨리빨리 툭툭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씀으로써 이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이 전투에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될 때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떠올려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생각들을, 사단 마귀는 악한 생각들을, 그죠? 죄된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저 하늘에서 쫓겨난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늘에도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그죠? 욥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런 일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가 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가도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구약성경 GT 쪽에 있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또 그가,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신성모독을 말하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면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죠?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획책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2절부터 3절.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기초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초들이. 기초들이 무너지고 나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 얘기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악한 자들이 그저 화살을 갖게 되면, 지게 되면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누가 사악한 자들이고 누가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악한지 마음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사악한 거다. 저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다니까. 또 올바른 사람들도 당신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들이 사악하다. 둘 다 서로 사악하대. 그 텔레비나 유튜브 같은 게 보면 서로 사탄이래요. 서로. 서로 사탄이래. 서로. 그러면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논쟁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래 맞아. 저 사람 나름대로는 저 사람들이 약한 놈들이래.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거꾸로야. 그러면 막 혼동이 우리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오직 그것만을 기초로 판단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 아주 단순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는지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아무 유튜브나 봐도 헷갈리고 미혹되고 그러지가 않게 돼. 아주 단순해지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진영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진영은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기준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인본주의. 뭐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100명 모여가지고 99명이 야 이거는 오늘부터 법이 아니야. 이거는 나쁜 법이야. 우리는 이걸 좋은 법이라고 그럴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 그게 오늘부터는 죄 안 할래. 이러면 그게 죄가 아닌 걸로 이게 인본주의.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동성애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살인도 죄가 아니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깡패들 세계 속에서는 선한 것이 우리하고 달라요. 잔혹함의 정도가 아주 높으면 능력 있다 그러고 사람들 속이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면 야, 저 사람은 뛰어나다 그런다니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준이 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기초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기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지켜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계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지난 한 1950년대 경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두 개의 큰 진영이 형성되고 이 진영 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쪽 진영에 있든지 이쪽 진영에 내가 뭐 때문에 이쪽에 있는지 또 내가 어느 진영에 있는지 자체를 잘 몰라. 그냥 자기가 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은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의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양심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 보편적 이성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자연법, 그렇게, 그죠? 자연법, 천부적 권리, 기본권, 인권,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주어진 의, 천부적 의.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의, 그죠? 인위적 의,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럽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올바름이 뭔지, 의가 뭔지를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정한다.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 PC라 그죠? PC 줄여서, 그죠?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당선됐던 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느냐. PC주의에 대한 대항이었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과 지난번에 싸움에서는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말하고, 이번 트럼프 이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C주의와 트럼피즘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피즘은, 트럼프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데, 이 트럼피즘의 핵심이 뭐냐. 제가 그 사람 그 공약들을 쭉 보고, 이 공약들을 학자들이 요약하는 거 보면 딱 세 개로 요약을 합니다. 자유, 신앙, 그 다음에 한 건 뭐죠? 혹시 못 보셨어요? 자유, 신앙, 가정. 자유, 신앙,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거고, 이 피시주의는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런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것들은 우리가 좀 약간 벗어난 거니까 다음번에 사적으로 나누도록 하고, 세계는 큰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이 거대한 진영 싸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정치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큰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 저거든 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도 피를 흘리면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워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2절부터 5절까지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싸납다는 거예요. 싸나우며 그러면 아니에요. 싸나우며, 그래.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시편 1편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에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인지,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 그죠? 사람들이 뭘 쿨하다 그러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 그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 뭐 절제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구에 충실해야만 그게 쿨한 거다. 이렇게. 세상이 그런 식으로, 그죠? 마치 그런 것들을 미화하고 그러잖아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많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감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 여자들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그 반바지를 입고 바다에 갔는데 해수욕 가가지고 몸이 젖으면 부끄러워가지고 그 위에다 치마를 하나 더 입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바닷가에 나가보세요. 근데 원피스, 투피스 뭐 이렇게 입고도 여자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으면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그게 성경의 기준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음에도 우리는 사실 못 느끼는 거야. 내가 뭐 어때서 이게 뭐가 부끄러운 거야. 당연히 안 부끄럽지, 다. 우리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물러서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른다.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렇게 막 욕설 같은 거 나오면 그 부분만 짜작 가리고 딱 건너뛰고 이러잖아, 그죠? 요즘에는 아주 그냥 노골적인 쌍욕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냥 살인하는 장면, 폭력 장면, 이런 잔혹한 장면들도 누가 더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느냐, 그것을 실력이라 그런다니까, 영화 감독들의. 이렇게 막장이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도 보면 막 관계성이 얼마나 잔혹하게 막 악화되느냐 하면, 보통 어지간히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자극을 안 받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따분해. 아이고, 저거 뭐 내가 수없이 많이 본 것도 뭐 똑같구만 식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가야 그래도 조금 볼만하네. 조금 볼만하네. 그래서 막장이란 말을 말씀드리죠, 막장. 사람들이 이렇게 정서가 거칠어지고 싸나워진 것입니다. 이런 때가 이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그 워룸에서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가 이것들과 싸울 때, 그죠?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것인데, 이 영적 사악함과 싸울 때, 이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의 기도방에서 우리의 무기가 뭐냐? 첫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먹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번역이 좀 어렵죠. 그죠? 무슨 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원어를 이렇게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서 강력하여 이 부분은, 그 그리스 원래 원어로는 그 강력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해요. 강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그죠?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울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되는 것, 연약하게 되는 것, 게으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기가 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전부 방어과 관련되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이것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느냐, 그게 공체적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 갇히지 않은 사람들은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워룸을, 저마다의 워룸을 만들고 이 기도처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이 싸움에 첫째는 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하인드, 배경, 배경에 있는 그 영과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큰 두 개의 진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 사회,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이 일을 하면 얼마 못합니다. 오래 못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두 명, 세 명씩 여러분들 교제하시면서 기도의 짝을 이뤄가지고 한번 그 영적 전투의 그 전후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그죠? 두 명, 세 분씩 이렇게. 부부가 당연히 이 기도의 동력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의 좋은 동력자들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아버지 저희가 관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온 나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이 세계 역사적인 차원에서든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모두가 다 동참하고 또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을 얻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 전투에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